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권고하시나. 권고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쓸 때 하는 그 권고가 아니라 이 권고의 뜻을 정확하게 한문으로 그리고 또 영어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고. 사전을 찾아보면 권고하면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look 보다. 근데 see라는 말이 있습니다. see는 그냥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가 see이고 여기 look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look입니다. 권고입니다. 또 권고 가운데서는 care for 잘 돌봐준다 그러한 뜻이 있고 또 NIV 성경에는 esteem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긴다 그러한 뜻이 이 권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권고하시나. 이 권고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알고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딥니까? 가보신 분? 아, 안 가보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 휘황찬란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저 앞에 이렇게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뒤에는 이슬람 회교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요거. 요거밖에. 그 밑에 보면은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 건물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었다고 하시면은 그 위대한 신앙 유적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저렇게 한 면만 남겨두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는 특별히 건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만들어라. 내가 그 위에 임하겠다. 거기서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법궤가 얼마냐 하면은 혹시 그 펜실바니아 랭캐스터 가보신 분들은 그때 법궤 보셨죠? 생각보다 작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회막 보면은 엄청 클 줄 아는데 아주 조그마해요. 그 랭캐스터에 있는 그 회막이 그게 실제 사이즈입니다. 그거밖에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만들고 그거면 됐다. 내가 거기 임하여서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면 된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한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해서 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건물 성전을 원해서 하나님이 정 그렇다면 져라.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저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거기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그 당시 선지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동의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왕이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말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7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백향목 고급 재료의 집으로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에 거하였으면 거기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나 다윗, 네가 나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알겠다. 정 원하면 성전을 져라. 그런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있다. 넌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져라. 다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만든 집에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집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정도로 작은 신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대한 인식도 이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하늘도 하나님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무엇하는 집입니까? 네. 성전은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순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를 짓기에 경쟁적으로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어놓고 갚을 돈이 없으니까 팔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조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도 얼마나 크게 졌습니까? 그러나 감당하지 못해서 팔리고 맙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 건물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사그린드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하였는데 1883년에 짓기 시작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정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스페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맨하탄에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맨하탄 112가 암스테르담 에비뉴에 성 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은 1892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20년 짓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은 2050년입니다. 어떤 분이 거기 한번 갔대요. 근데 그날 미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엄청난 큰 성당인데 빽빽한 인원이 와서 예배해야 될 텐데 1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성전을 그렇게 2050년 몇 년 더 살아야 됩니까? 꽤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성전 짓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성전 짓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를 짓는 일,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니 성전 짓겠다는데 주님을 위해서 짓겠다는데 왜 경고를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밟은 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나의 하늘은 의자고 땅은 발등상 발 올려놓는 곳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지어봤자 별거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는 온 우주에 거하는데 그것 지어봤자 내가 거기서 쉴 수나 있겠냐? 라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나의 집은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창조하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태도는 잘못됐는데 자꾸 건물만 짓려고 하니까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이사야 당시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였길래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나오기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 텐데 특별히 어떠한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 권고하실까? 어떤 자를 권고하실까? 권고 배우셨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살펴주시는 것이 권고입니다. 성전에 왔다는 자체는 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권고하시는 자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가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보살펴주며 내가 존경하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권고하는 사람을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확인해 봅시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정작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섬찟합니다.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소를 드린다는 건 아주 비싼 제물을 주님께 바치는 건데 그걸 살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어린 양을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개는 불경스러운 건데 개의 목을 꺾는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드리는 예물, 돼지는 아주 불결한 짐승으로 선포가 되는데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분향하는 것,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거는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라.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정성껏 정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할까? 왜 못마땅해 할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가?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 갑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좋은 편으로는 주관이지만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은 자기의 길, 자기의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 욕심은 탐욕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그 모습은 귀한데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예배를 못마땅해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물을 드리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기뻐합니다. 가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증이 무엇입니까? 가증. 다 알죠. 사전에 보니까 가증, 괘씸하고 얄미움 이런 뜻이에요. 괘씸하고 얄미움. 또 그런 짓의 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월요일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볼 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니 얼마나 많은 큰 희생과 봉사가 있겠습니까? 소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소를 바치냐? 살인하는 거다. 양을 바치냐? 계목을 꺾는 것이다. 예물을 바치냐? 돼지의 피를 뿌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아주 못마땅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하나님께서도 그에 맞게 대우를 해주십니다. 너희들 가증하게 예배를 하느냐? 그럼 나도 그대로 해주겠다. 아예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지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죄를 져도 책망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틀려요. 겉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딴 길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증하게 드리는 예배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도 그 너희들이 한 것처럼 대처를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다음께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나방이 불빛을 바라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혹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들어보세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무슨 뜻이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그걸 택하여 갖고 그 유혹을 택하여 갖고 예배는 하지만은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길을 가면서 가증한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혹을 보고 그걸 혹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이 문법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유혹을 주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고 따라가서 봤는데 그것은 그 결과는 자기네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긴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형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다음 계시장 내가 그들이 받을 형벌을 택하고 그들이 무서워 재앙을 보낼 것이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이 사람은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예배를 하면서 딴짓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성서학자들이 본문에 그 소 제목을 달았는데 그렇게 달았어요. 예배의 위험성. 예배의 위험성.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위험하게 된다.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과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잠언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께 시작.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증스럽게 진실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럽게 예배하는 자는 성경은 악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마땅한 제사,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못마땅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가증한 자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왜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설명해 줍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다 함께 시작. 이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한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몸은 여기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 있다 뜻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그러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몸은 나왔는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람 눈에 가려진 악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제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속 터지시는 것 같아요. 예배하러 나왔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 그 당시의 예배자들의 모습인데 혹시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나의 예배 모습 속에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제목을 붙인 예배의 위험성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빛과 같은 우리에게 주는 보석과 같은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있는 부분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이니라.
못마땅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재앙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내가 권고하겠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도와주고 존경하고 칭찬해 주겠다. 우리 그런 자 됩시다. 네. 하나님의 권고, 돌보심. 하나님이 돌보시면은요, 그 누가 우리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 무릇이라는 표현이 우리 개역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But, therefore 뭐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무릇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부사입니다. 부사. Adverb. Adverb. 부사. 명사, 형용사, 부사. 무슨 뜻이냐면 대체로 헤아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347번이 나와요. 제가 세본 건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로 찾아보니까 347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무릇 내가 잘 생각해서 보니까는 이런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본문 속에 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권고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가난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힘있게 얘기하십시오. 가난은 안 좋은데 여기서는 좋은 뜻으로 쓰였겠죠. 그렇죠? 좋은 뜻으로. 사랑에는 우리가 부여해야 됩니다. 감사에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심령이 가난한 건데 가난해도 좋은 게 무엇일까요? 무엇에는 가난한 것이 좋을까요? 쉽게 얘기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탐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부자여야 되고 감사는 부여해야 되는데 탐욕은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표현 좋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늘 듣는데 정확하게 무엇인가? 가난한 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난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탐욕에 대해서는 가난한 것. 다시 말해서 탐욕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을 위하여 정당한 욕심은 성경이 허락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 탐욕, 탐욕은 성경에 대놓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 우상 숭배라고 합니까? 탐욕과 하나님은 동급에 놓고서 재물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하나님, 자기 재물이 하나님, 탐욕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정당한 욕심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과 귀신의 역사가 홈그라운드처럼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준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나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 함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가 사탄의 세력에 휘말리는 휘둘리는 삶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 많고 아무리 좋은 집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삶의 모습은 아무리 흔든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천국이라면은 그거는 진짜 살만하고 살만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권고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심령에 통회하는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심령에 통회. 통회는 통은 아플 통. 통증이 있다. 아플 통. 회는 회개할 회.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도록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이 아프도록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어떤 뭐 불쌍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픈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왜 마음을 아파하며 회개하는가?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얘기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한 모든 거는 정당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자는 사람이니까는 죄를 범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자. 그것을 마음 아파하는 자.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너무 자비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요거 저거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데 정작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한테는 자비롭게 대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 잘못을 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의 연약함, 그 연약함 때문에 알죠. 우리가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있으십니까? 아, 우리는 없구나. 그렇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은 알고도 짓는 죄, 믿음의 의지가 약해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회하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숨기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사람은 가증스럽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자,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너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는 성전을 크게 짓는 거,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청하신 영이라 하나님께 어성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멸시당할 그럴 모습입니까? 제가 양복을 입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모든 죄악을 다 이렇게 돌쳐내면은 여러분 저를 멸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아무리 성전을 크게 졌더라도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멸시하지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다. 내가 너를 권고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회개하는 표현으로 나 회개합니다 하고 그것을 쇼업을 하는데 아주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꽉 찢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뽑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길지만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읍시다. 참회의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고 매주일 하는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 지난주 내가 이거 실수했다 잘못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시면 그럼 마음으로 고백을 하세요. 입으로 고백하면 옆에 사람 다 들으니까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값을 받게 하시겠다. 누가 보면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유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일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가 저 뒤에서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유대인보다도 세리가 더 부자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부자 좋은 차 타갖고 왔는데 뒤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통회합시다. 의로운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권고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자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에 떠는 자,
벌벌벌벌 떠는 자, trembles 떠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뭐 산기도 해야 됩니까? 어디 기도원 가야 됩니까? 어디 깊은 데 가야 됩니까? 선교지 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손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믿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손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뭐 거기다 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있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권고하겠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칭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함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우리 201 파운드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20분 채워야지 그렇게 읽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읽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아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도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게 성경 읽을 때 내가 특별히 권고하겠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의 동기와 영적 성품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연약하여서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회개하고 참회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돌봐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그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 보았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권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진짜 주인 하나님을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성경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성경을 펴고 펴고 읽을 때 주님께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기대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자로 더더욱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지금까지 함께하였는데 앞으로 더더욱 크신 권고하심의 은혜가 넘치는 새삼의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진짜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